MBC 정오 종합뉴스.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단체들의 참여 없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내일 또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를 중단하거나 주 1회 자율휴진을 추진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집계돼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출과 건설 투자, 민간 소비가 회복된 덕분이지만 한국은행은 이달부터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과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계속된 성장세 지속을 확신하긴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오늘 비공개로 열립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언론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에 조만간 2개 여단 병력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인질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는 14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몰려있는 라파에 이스라엘군이 진입할 경우 시가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불참하며 의사단체 몫으로 남겨둔 일부 위원 자리가 공석인 채 출범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기관장과 병원협회와 약사회, 간호협회 등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참석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의 추천을 받는 세 자리는 끝내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1차 회의에서 특위는 향후 운영 계획과 의료개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하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직과 하루 진료 중단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대 교수들은 내일 진료 중단을 예고했고 서울대 의대와 경상대 의대 교수 등은 오는 30일 하루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주 1회 자율적 휴진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비대위 방침에 따라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낸 사직서의 효력이 한 달이 지난 오늘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교수들의 사직, 휴진 결의에 유감을 표명하며 집단행동 대신 오늘부터 본격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나와 의견을 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과 건설 투자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도 늘었는데요. 반면 설비 투자와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4분기 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 0.3% 뒷걸음친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3% 반등한 후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 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 지출 증가 등으로 0.7% 늘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토목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뛰었지만 설비 투자가 운송장비 등의 침체로 0.8%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반대로 수입은 전기 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았고 전기, 가스, 수도업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화학 제품 등을 위주로 제조업도 1.2%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습니다. 그러나 재배업 등의 위축으로 농림어업은 3.1% 감소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2.5% 증가해 GDP 성장률을 웃돌았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진행합니다. 양측의 의제 조율이 늦어지면서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 두 번째 실무회동을 갖습니다. 장소는 비공개입니다. 1차 회동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만큼 오늘은 구체적인 의제들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이어 언론자유 회복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망나니 칼춤추듯 제재를 남발하면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사전검열을 일삼는 류일임 위원장 즉각 해촉해야 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입니다.
의제를 조율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가려듣겠다는 건 총선 민심을 외면하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영수회담은 제안해놓고 예. 뭐 영수증을 드림인다고 하시면 영수회담 제안을 누가 하셨는지부터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수회담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리 당량만 계산하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은 독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회담으로 활용을 한다면 정기적인 영수회담까지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자세를 보여줘야지 다 민주당대로 다 가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강승규 국민의힘 홍성예산 당선인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기조 변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실무회동에서 영수회담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몇 차례의 실무회동이 더 필요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하고 5월 마지막 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했으며 아직 다른 후보자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후보 한 명만 출마할 경우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의 발의 문제와 관련해 이미 민주당과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협력적 연대적 관계를 잘 유지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조국 대표든 저든 어떤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하마스가 인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 중 130여 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인질은 이스라엘계 미국인 허시 골드버그 폴린입니다. 왼손 일부가 절단된 상태로 등장해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마스가 인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엔 인질 가족들이 직접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가족들은 더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인질 석방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무장대원들을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시켜 1,200여 명을 학살하고 250여 명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아직 130여 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하마스 지도부와 함께 남은 인질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에 있던 두 개 여단 병력의 가자지구 투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서 지난 21일 며칠 안에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고,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고위 국방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라파 점령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주민 230만여 명 가운데 14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 있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는 시가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영상 공개도 군사작전에 대한 이스라엘 안팎의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가자지구에서 숨진 팔레스타인인 3만 4천여 명 중 어린이가 1만 4,600여 명이라며 가자지구 어린이가 10분마다 한 명씩 숨지거나 다치고 있다고 즉각적인 휴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하이브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감사 대상자들이 뉴진스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하는 등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이브 측의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을 담긴 정보 자산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멀티레이블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심려를 끼쳐 팬들과 아티스트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건이 일단락된 만큼 아티스트의 심리치유와 정서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8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12조 4,29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4.3% 증가했는데 역대 1분기 매출 기준 최대 규모였고 순이익 역시 1조 9,170억 원으로 흑자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등 AI 메모리 기술을 바탕으로 AI 서버용 제품 판매량이 늘었다면서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조 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시 낸드플래시 생산기지에 D램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낸드플래시 공장을 추가하려던 원래 계획을 변경해 D램을 생산하기로 한 건데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AI 붐 속에 수요가 폭증하자 생산 전략을 바꾼 겁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4도, 부산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서는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알리, 테무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어린이 용품에 대해 처음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대상 품목 22개 가운데 1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기준치의 348배를 넘는 유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알리나 테무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해 처음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장식품, 키링, 어린이용 욕조 등 어린이용 제품 22종을 검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신발 장식품이었습니다. 일부 제품에선 푸탈레이드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8배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푸탈레이드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불임 등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제품에선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힘만으로 부품들이 조각나 어린아이들이 삼키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는 제품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매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품목과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 안전성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80대 여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반쯤 시흥시 거모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15톤 덤프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50대 남성인 덤프트럭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했지만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체가 높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시 일용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하는 주요 기준인 한 달 근로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 내로 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21년 만에 기준이 바뀌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4년 근로복지공단은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3억 5천만 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 가동일수를 19일로 본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22일로 보며 법적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2003년부터 22일로 유지돼 왔던 평균 가동일수가 21년 만에 20일 내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지 않았고 PB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 금호타이어 환인제약 주식회사 신젠타 코리아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창현, 정다희였습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